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적 여자라 칭하니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모습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낙원에서의 삶을 창세기 2장에서의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낙원의 삶을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2장에 자세히 보면 인간이 낙원에서 살면서 뭐가 좋았더라 뭐가 좋았더라 뭐가 어땠더라 하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질 않아요. 자, 2장에서 인간이 낙원에서의 삶을 살다가 3장에서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이 낙원에서 이제 낙원을 잃어버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간들에게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오고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럼 가장 행복했던 이 낙원에서의 삶을 장황하게 뭔가 좀 설명을 이렇게 안 해놓고 그냥 오늘 읽은 이게 전부일 정도로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걸 보면 3장에서부터 이제 우리 인간이 타락되어지는 그 과정과 타락된 이후에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한 삶을 쭉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삶이 이제 낙원의 삶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놓으면 돌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서 낙원에서의 가장 행복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아주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디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어느 위치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위치인지를 막 복잡하면은 우리가 제대로 돌아간 건지 아닌지 어렵고 혼돈스럽기 때문에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예,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어디 있는가 찾으려면 한참 찾겠죠? 근데 김재웅 목사가 어디 있는가 찾으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요? 이 넓은, 무대에 강대상에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찾기 쉽죠? 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은 굉장히 쉽게 해놨습니다. 이 많은 성경 속에 이제 창세기 2장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삶,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삶, 어느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느 위치가 돌아간 위치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돌아간 위치가 이제 어떤 위치인지, 그리고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내 삶에 복을 주겠나 안 주겠나, 그걸 알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쉽게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의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복을 주고 하나님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의 삶은, 아, 내가 지금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겠나 안 주겠나, 내 인생의 길이 행복하겠나 행복하지 않겠나, 그건 2장에 와서 여러분이 이 2장에서의 낙원에서의 삶과 삶의 모습과 비춰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삶이 어떤 삶이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2장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어디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이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삶, 인간이 낙원에서 살았던 그 삶,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그거는 낙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낙원의 자연 조건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었냐, 얼마나 좋았느냐,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았느냐, 뭐가 얼마나 풍성했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 낙원의 삶,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삶의 특징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인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만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이끌어왔고 아담이 그 생명체의 이름을,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들이 역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22절, 여호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했습니다. 역시 이 하와 또한 이끌림을 받아서 아담에게로 갔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낙원의 삶입니다. 낙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들짐승이든 공중의 새든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낙원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했을 때의 삶, 그거는 이끌림을 받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3장에서 이제 인간이 불행하게 되어진 것은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이고 3장에서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데 다시 말하자면은 자기 생각에 이끌림을 받고 자기 판단에 이끌림을 받을 때 인간은 불행해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인간이 이제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끌림을 받을 때 반드시 불행해지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반드시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내 생각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교회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에 이끌림을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내 생각 따라서 좀 삶은 어떻고 내 판단 좀 따라가면 어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뭘 보여주냐면은 자 여러분 탕자가 왜 탕자가 되었느냐 왜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허비했느냐 그가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산 결과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모든 부분에 다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가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생각에 이끌림 받고 순간순간 내 판단에 이끌림을 받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창세기 2장처럼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자 이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창세기 이제 3장에서 아담과가 범죄하기 전의 삶은 한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아담과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이끌림을 받느냐, 두 부류의 삶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범죄한 인간이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고 타락한 인간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역시 그 사람에게 낙원의 삶이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 2장처럼 창세기 2장처럼 내가 내 판단 안 믿고 내 생각 안 믿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낙원의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불평할 조건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하고 아니면 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저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있고 불평할 조건이 있고 원망할 조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창세기 2장의 삶, 낙원의 삶이 아니라 이 낙원의 삶에서 떠나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고 자기 판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실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문제 가운데 있지만은 낙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낙원에서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낙원의 삶, 인간이 낙원에서 살 때 뭔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예. 인간이 낙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다윗이 낙원에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육신의 몸이 처해 있는 형편은 굉장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고 다윗은 늘 도망다녀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원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고 고통이 있고 그건 여러분이 낙원에서의 삶에서 벗어나 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끌림을 받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창세기 이상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낙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잃어버린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낙원의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은 다윗이 간증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하는 것처럼 낙원에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다윗이 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시편 23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가 나를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했습니다. 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이 특별한 것 아니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낙원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마음이 좀 많이 바빴습니다. 몸이 바쁜 것보다도 마음이 많이 바빴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은 그냥 사이브 대학교에 이제 마인드 교육 수업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이브 대학교에서 이제 정식 교과목으로 교양 과목의 마인드 강연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 이제 정규 교과 과목에 이제 채택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강의 녹화를 찍어야 되는데 그날 찍으려고 한 이제 목표가 이제 8시간 강의를 이제 찍으려고 이제 아침 9시부터 가서 하여튼 저녁 때까지 찍으려고 이렇게 그쪽 학교 스튜디오를 이제 비워놔라고 이제 예약을 잡아놨는데 시간도 없어 자주 가기는 그렇고 해서 한 번에 이제 하고 오려고 이제 총 24강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8강 이제 찍었으니까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이래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2012년 12월 달이었습니다. 수양회를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이번 겨울 수양회 때 마인드 강연을 해라고 이제 오후에 이제 우리 수양회 이제 아카데미 시간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아카데미 시간에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화를 받고 이제 그때가 이제 군유스코 학생들 이제 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이제 대륙별 훈련을 할 때였기 때문에 마지막 훈련이었고 그때 제가 뭘 맡고 있었냐면은 복음반을 맡았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에 해외 나가기 전에 마지막 모임이고 복음반을 통해서 한번 쭉 다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해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음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부담스러운 곳에서 덜 부담스러운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요. 두 가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은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거든요.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근데 어떤 힘이 작용하면 물의 압력이 작용하면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죠. 분수대에 물이 위로 솟아 올라가는 것은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거꾸로 올라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냥 부담스러운 곳에서 부담 없는 곳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또 교회의 힘이 작용할 때 부담 없는 곳에서 더 부담스러운 곳으로 가지 그냥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서 못 간다 말입니다. 그 제가 이제 복음반을 하는 일이 있고 마인드 교육을 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반은 이제 늘 해왔던 일들이고 마인드 이제 교육을 안 해봤던 일입니다. 그 마음은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늘 해왔던 복음반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복음반을 맡았는데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하니까 그 목사님도 복음반 중요한데 김 목사 복음반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봐 주겠대요. 저는 이제 직접 목사님하고 전화를 통화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하면 좋겠네 한번 해보지 이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마음의 세계를 전달받았기 때문에 준비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집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야 될 거예요. 모집 공고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한다는 광고를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려고 준비를 해 놓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종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하라고 해서 부담스럽지만은 잘 못 하지만은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시작을 참 어설프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마인드 교육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이제 간증 그런 시간처럼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짜여졌던 것 같아요. 못하지만은 잘 못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이제 그 일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없던 그런 파트였는데 그 일들이 쭉 진행되어지면서 너무너무 은혜롭고 복되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겨울 수양회는 마인드 강연하는 곳에 딱 한번 이렇게 잠깐 한번 들여다보고만 놓았습니다. 많은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야, 전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지금은
이제 마인드 교육을 받은 이제 강사들이, 다른 강사들이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신경도 안 써도 되고, 또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이 표를 짜고 강사들을 선정하고 시간을 짜고 시간을 운영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뭐 한번 신경 안 써도 다 돌아갈 정도로 일들이 잘 되어지고 있어요. 전에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제가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담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을 하다가 부담을 만나면, 부담을 피하면 그 부담은 여러분 평생 따라다니면서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을 내가 딱 넘으면 내가 이걸 왜 부담스러워했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담이 없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면 평생 부담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넘으면요? 넘으면, 내가 왜 이걸 부담스러워했지 싶을 정도로 부담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제가 많은 생각이 되어졌던 게, 야, 2012년도 12월 달에 봉사님께서 처음으로 자네 마인드 교육하게 했을 때, 야, 내가 이걸 그렇게 부담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강릉과 대덕, 수양간 양쪽에서 맡은 목사님들이 알아서 일을 진행하고 제가 신경도 안 써도 될 정도로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나는 이제 그냥 사이버대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마인드 교육 과목이 채택이 돼가지고 거기 강의하기 위해서 그 강의 노트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마인드 교육을 보급해가지고 대학교의 정규 교과 과목으로 이 마인드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일들이 아프리카나 어디 다른 외국에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게 가서 총장들이 오고 하니까 이 나라들에게 이런 총장님들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정규 과목으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제 정규 과목에 들어가서 마인드 교육을 학점을 받으면서 이제 마인드 교육이 이게 시작되어지는데, 야,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는 촬영하는 것 때문에 또 24강이라는 강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막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나가나 막 그 생각 속에만 있었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축복된 일이, 야, 이게 한국 땅에 정규 교과 과목에 들어가서 이게 학점으로 인정받는 그런 과목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꿈만 같은 거예요. 야, 이게 너무 복된 일이구나. 너무 축복된 일들이구나. 여러분, 제가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부담스럽다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아유 못하겠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부담스러워도 할 줄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이끌림을 받아서 왔을 때 너무 복된 거예요. 4차 실버 캠프 기간에는 원래 제가 이제 4차 실버 캠프 강사인데 3차에 강릉에 이제 강사 이연목 목사님하고 강사를 바꿨습니다. 이연목 목사님은 아프리카 갔다가 이제 화요일쯤 들어오시고 늦게 들어오시고, 저는 실버 캠프 기간에는 필리핀에 이제 교장들을 위한 마인드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로 바꿨는데, 교장들을 한 600명 정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거기 현직 교장 선생님들만 600명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이틀을 시간을 주면서 마인드 교육을 받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런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들 600명이면 그 밑에 교사들은 몇 명이고 그 밑에 또 학생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마인드가 변하면은 교사들 이제 마인드 교육을 시키려고 할 거고 또 교사들의 마인드가 변해서 학생들도 마인드 교육을 시키려고 할 텐데 필리핀은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교장단 한 100명쯤 해서 한국에 마인드 교육 연수 받으러 보내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 날짜를 조정하고 있고 또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맞춰보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는데 양치는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다윗에 필요한 조건은 뭐냐?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판단에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 뭘 알겠느냐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며 어떻게 정치를 하며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며 다윗이 뭘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마인드 교육을 하러 가서 촬영을 할 때나 뭐 학교에 갔을 때나 그 다음 이제 뭐 학교하고 뭐 어느 날 전화가 올 때나 제게 너무 어색한 그 칭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수님 하면서 전화가 와요. 그 내가 무슨 교수야? 거기에 이제 녹화를 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다들 이제 막 쟁쟁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오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학교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강연을 해? 교수라는 게 제가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김재홍 교수입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전화해가지고 김재홍입니다 하면 그쪽에 아 예 교수님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뭐 연락을 해요. 그냥 내가 부담스럽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종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고 왔는데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시방석 같은 부담스러운 일들처럼 보였지만은 그 부담을 딱 넘고 보면은 부담을 넘고 보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러우면은 내 판단을 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안 좋을 것처럼 보이면 내 판단을 가지고 그 길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구원을 받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왜 구원받고 신앙한다는 것은 내 생활을 빼앗기는 것 같고 이 교회에 내가 얽매이는 것 같고 구속받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내 생각, 내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교회에 이끌림을 받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복된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데 내 앞에 있는 축복들은 항상 야곱의 간증처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저주로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일을 주실 때 이 과일들을 단단한 껍질 속에 쌓여있는 것처럼 과일이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과일을 맛볼 때 그 달콤한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들도 이렇게 저주에 쌓여있는 거예요. 안 좋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볼 때 과일의 맛을 볼 수 있어서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가 2012년 10월, 12월 달에 자네 마인드 교육을 하게 했을 때, 아, 저 목사님 복음반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게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운 것 안 하고, 뭐 복음반 하는 것도 중요한 복음의 일이니까, 내가 그쪽을 택했더라면은,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안 했더라면은, 야, 이런 축복을 맛봤겠나? 제가 이제 강의를 녹화하러 가서, 문제가 뭐냐면은 강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니까 강의 노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건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설교할 때도 원고 없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 원고 만들어 맨날 원고 쳐다보고 할 텐데 제가 여러분만 보고 지금 설교하잖아요. 보면은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 이제 목사님 찾아뵙는 건 큰 신뢰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주일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찾아뵙는 건 큰 신뢰라 하는데 저는 뭐 저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별로 상관 안 합니다만은 강연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연할 때마다 한 번 강연을 할 때마다 20장에서 30장의 이제 노트를 만들어가 PPT로 띄워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 그거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마음 드냐면은 괜히 한다고 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괜히 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할 건데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첫 번째 이제 강연을 마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또 물론 앞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여튼 강연하는 게 일이 아니라 노트 만드는 게 일입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들은 당시에는 볼 때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피하고 싶고 내가 안 받고 싶은데 그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줘도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끌림을 받는 그 마음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가기 때문에 축복과 은혜를 줘도 그걸 못 취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보는 거예요. 부담스럽다고 피하고 내가 봐서 안 좋아 보인다고 피하고 피하다 보면은 이끌림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까지 도달이 되겠냐는 거예요. 도달이 안 되죠. 제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야 내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와 보니까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게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가서 필리핀 교장들에게 가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복음을 전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초기에 마인드 교육을 할 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이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결합을 해서 필리핀에서 개신교 목사가 개신교 교회에서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 못 모읍니다. 그것도 더더군다나 교장 선생님들을요. 근데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는 교장 선생님들을 마음껏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교사들을 모으는 거는 수천 명의 지금 6, 7천 명 되는 이제 일반 교사들을 모아서 마인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해줬고요. 이제는 교장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건데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필리핀 사람들을 딱 만나보면서 필리핀은 교황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인구가 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아시아에서 인구 1억이 되는 그런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캐톨릭인 그런 국가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황청에서 봤을 때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주 중요한 나라죠, 보면은. 근데 이제 필리핀은 한 나라지만 남미에 가면은 남미 대륙 전체가 캐톨릭 그런 국가들인데, 야, 남미에 가면 이 마인드 교육을 가지고 또 얼마나 크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월드캠프 기간에 이 장관 포럼팀에서 국회 방문하는 게 있어요. 국회에 가서 이제 김재경 의원이 이제 환영 만찬을 베풀어주고 국회의장이 또 환영사를 해주고 그 다음 국회 한번 돌아보고 오는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국회 한번 돌아보고 오는데 뭐 국회의사당 돌아봐야 뭐 있어요. 보면 그냥 의자밖에 없잖아요. 보면 아무 그 의미 없어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꼭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갔다가 점심 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그 짓을 왜 하겠나 싶은데 그 짓을 왜 하는지 압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그 장시간 차를 타고 가면서 장관들하고 복음 전하기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또 목사님 이제 성경차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장관들 한 명씩 교대로 태워가지고 복음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토고 장관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이제 휴게소에 이제 들렸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올라갈 때 이제 두 타임, 내려올 때 두 타임 이렇게 있는데, 이론상으로 네 명을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실제 해보니까 한 세 분 정도 교제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은 내려올 때는 이제 피곤해가지고 다들 이제 주무셔요, 보면은. 한 세 타임 정도 교제할 시간이 있는데, 올라갈 때 첫 번째 토고 장관님에게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파라과이에서 온 이제 법무법인의 이제 대표되는 분, 이분은 이제 차기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이제 내다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한테 복음 전했고, 내려올 때는 이제 베냉 장관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이분이 마음이 이제 아직 안 돼, 복음까지는 못 전하고 이제 쭉 교제를 하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페르난도라는 파라과이에서 온 분하고 교제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아, 이분이 뭐 마음을 활짝 열고 꼭 저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도 꼭 이 마인드 교육을 해보고 싶다고. 그 저도 이제 한번 남미 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야, 이 필리핀에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남미 쪽에도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해가지고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 복음의 지경을 쭉 넓혀가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양이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 양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양이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인데, 그런 어린 양이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제는 한 형제님하고 이렇게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 형제님의 삶이 마치 어린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 따라 살다가, 여러분, 양이 목자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어떻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힘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너무 정확한 것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약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 욥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욥기 39장 5절 말씀하겠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그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들나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어린 양과 욥기 39장에 나오는 이 들나귀의 삶은 정반대의 삶인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가 있는 양처럼 사는 삶이 있고 이 욥기 39장에 나오는 들나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나귀는 다른 나귀보다 굉장히 뛰어난 나귀입니다. 자, 누가 들나귀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메인 것을 풀었느냐? 여러분, 이 나귀는 보통 나귀보다도 특별히 빠른 나귀였습니다. 자, 이런 나귀가 나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니 어가는 자의 지르는 소리가 그에게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들나귀에게 성읍의 소리는 교회의 소리요 어가는 자의 소리는 인도자의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들나귀가 주인이 없는 삶,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을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 성읍에 짓거리는 것을 업신여기고 어가하는 자의 지르는 소리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들나귀처럼 사는 삶, 주인이 없어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삶, 들나귀의 삶입니다. 이 삶의 결과가 어떠하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초장이 된 산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것을 찾느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찾아다니는 이 삶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죠. 자기가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자기가 찾아다니려고 안 해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인도가 있고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 들나귀는 이끌림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막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삶이 더 안전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나귀가 하나님은 그 사는 처소를 내가 들로 그 집을 짠 땅으로 그 사는 처소를 삼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짠 땅, 소금 땅에는 풀이 없어요. 거기서 푸른 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는 데서 찾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약 오늘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면 그 부족함은요, 여러분이 찾아다니면서 메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서 그 부족함을 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덜소가 나옵니다. 9절 덜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덜소를 메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써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하는 일을 그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덜소가 나오는데 덜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했습니다. 이 덜소는 힘이 많은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좋아도 이끌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도 소의 가치는 옛날에는 농기계가 없을 때 옛날에는 소의 힘으로 밭을 갈고 소의 힘으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소가 길들여져 있는 소 이리야 하면 이제 가고 워워 하면 이제 서는 밭을 갈고 주인의 말을 듣고 이 길들여져 있는 소와 길들여지지 않는 소의 이제 값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라고 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덜소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힘은 많은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덜소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삶은 목자가 없는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자가 있어서 그분이 이끌어주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마인드 강의라는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인드 강의 뭘 알았다고요? 수양회 때 그 몇 시간 하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인드 강의는 뭔지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그냥 이끌림을 받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인도해 주고 인도해 줘서 지금은 우리가 마인드 강연을 대학교에서 정규 과목에 들어가서 강연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데 이 자격증을 이제 민간 자격증을 이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등록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뭔가 했더니만 이제 민간 자격증 등록하는 그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우리 자격증, 우리 마인드 교육원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등록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세월호 때문에 왜 민간 잠수사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잠수사 자격증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정부의 공인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이 곧 그게 곧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인드 교육이라는 이 자격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도 정부의 공인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이제 마인드 교육 강사 자격증이 이게 곧 인정받는 자격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제 자격증 등록이 딱 되어지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작년에 할 때 우리 작년들 보고 자격증 있는 사람 손 들어보니까 몇 명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작년들 보면 참 어리석은 게 지방에서는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꼭두 새벽에 말입니다. 10시까지 오려면은 저 마산에서 부산에서 막 이렇게 광주에서 올라오려면 얼마나 이제 멀어요. 근데 인천교회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도 그 강연 안 듣고 자격증 안 딴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보면은. 아마 그런 생각에 내가 그까지 그 따서 내가 뭐 강연할 거 뭐 하겠나 이 생각 계속 했겠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 간 거죠 보면은. 여러분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걸 보면은 제가 하려고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하냐면은 저하고 상관없이 전남 과학대 이제 정명렬 교수가 있는데 이 교수 형제님인데 이 형제님이 뭘 하냐면은 목사님 자살 방지 이 전문 자격증을 이 국제 마인드 교육원에서 이걸 만듭시다 과정을 아예 해보세요. 군 부대에서 이런 데서 이제 자살 방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이렇게 하는데 전문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자격증을 만들자는 거예요. 아예 그럼 한번 추진해 보세요.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제님 보고 이제
추진하라고 막 서류를 이만큼 주더라고. 거기에 뭐 필요한 서류 막 이만큼 주는데 저는 읽어보도 안 하고, 예, 그럼 형제님 알아서 추진하세요. 뭐 제가 필요한 뭐 이제 서류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하고, 저 서류는 또 우리 이제 마인드 교육국 이제 사무실에 던져주고 이거 한번 보라고 던져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그가 나를 인도한다니까요. 푸른 초장으로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인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나군의 삶이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다. 왜 이끌림을 받는 게 중요하냐? 그래, 내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놓은 푸른 초장과 실마나 물가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게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이끌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부담스럽다고 안 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어렵겠다고 안 가고, 안 될 것 같다고 안 가고. 그래, 내가 봤을 때 부담스러워 보이지만은 또 내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냐 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부담스럽냐 부담스럽지 않냐, 내 판단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성경 실질적인 삶의 적용을 해보면, 성경 에스더라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에스더 2장을 찾아보십시오. 2장 8절.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회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률을 주관하는 회계의 수하에 속하니. 자, 이제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왕후를 뽑는데, 두 번째 왕후를 뽑을 때 왕의 조명이 딱 반포되고 나니까 이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는데, 에스더의 삶의 시작이 뭐냐면 에스더가 왕궁으로 이끌려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 에스더의 삶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꼭 성경에서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처음 등장할 때, 에스더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절, 2장 16절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빌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앞에 나아가니. 여러분, 성경은 이 에스더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끌려 이끌려 하는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이끌려 이끌려 하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강조하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의 나군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나군의 삶이었고, 자,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 때 시편 23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여러분, 에스더의 삶에 에스더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습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데 에스더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수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왕후로 발탁되는 일이나
이 에스더 삶에 하나님이 에스더의 삶을 복되게 하는 이 이야기 일들이나
정말 에스더의 삶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간증할 거예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왕궁에 가서 그가 왕후가 되어졌는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끌림을 받을 때 여러분,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그는 고아였단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개에게 양육을 받았다고 그게 나옵니다. 성경 2장 15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더라. 자, 삼촌의 딸이기 때문에, 삼촌의 딸이니까 조카가 아니고 사촌간이죠.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가 이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나이 차가 있었겠죠.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걸 보면은 사촌 오빠의 이제 양육을 받은 에스더란 말입니다. 그럼 이 에스더가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신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가 있었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야, 내가 아무 조건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고 아무 조건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판단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창세기 2장에서의 그 삶처럼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고, 여러분 이 이제 127도가 있는 이런 큰 이제 아세로의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은 이 에스더를 왕후로 하나님이 만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끌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판단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의 옳음에, 옳은 생각에, 여러분 기준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은 도덕적인 기준이나 행위적인 기준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목동에서 왕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냥 보잘것없는 이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조건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이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위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강한 그 고집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지면, 내가 맞다는 생각이 하나 들어지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옳은 데 이끌리지, 자기 생각에 이끌리지, 자기 판단에 이끌리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교회의 뜻에 이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 내 신앙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내가 이끌림을 받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돌아간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보면은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 잘난 사람처럼 보여도 양인데 양이 목자의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따라, 자기 판단 따라 간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끌림을 받지 않아요. 자기 생각 따라가고 자기 판단 따라 그러면서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돼? 뭐 이런 거 알아서 하면 되지.
또 교회의 뜻이 아닌 것 알면서 교회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주님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서 옳은 판단을 따라갑니다. 과연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가 안 세우는 건가? 야, 이게 지금 복음을 위한 건가 안 위한 건가?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의 이끌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길을 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야, 이 하나에 달려 있는데 내가 부담스러워도 하기 싫어도 내 마음이 안 일어나도 내가 봤을 때 틀린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이끌림을 받으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 내가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가면은 어려움을 당한다. 이게 아니라 망한다.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했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인데 결국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생각 따라간 거고 자기 판단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판단을 따라가면 저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저주다, 망한다는 걸 알면은 내 생각 안 따르고 내 판단 안 따르고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끌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 생각 따라가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별일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생각 따라 내 판단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예비해놔도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왕후 와스디의 삶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 왕후의 위치를 잃어버린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버림을 받습니다. 왕이 왕의 잔치에 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왕후 와스디의 그 아름다움을 백성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면류관을 정지하고 나오라고 부릅니다. 왕 앞에. 그런데 와스디가 부녀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가 있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이끌림을 받지 않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그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끌림을 받지 않는 이 한 가지가 내게 오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구나. 와스디가 모든 걸 가졌어도 이끌림을 받지 않는 그 하나 때문에 폐위를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반면에 에스더가 이끌림을 받는 이 하나 때문에 보잘것없는 여인이지만 왕후의 위치에 올라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창세기 2장과 3장과의 차이 그건 단 하나입니다. 이끌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이끌림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에스더 성경 1장과 2장에서도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나뉘어지면서 오늘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야, 그러면 나도 내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내 삶도 이렇게 복을 주시겠구나.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따라갈 때도 있고 말씀의 판단을 따라갈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고 교회에 또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가는 이런 삶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교통 법규가 있고 독일의 교통 법규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교통법규에 중앙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되어 있는 교통법규가 어디 있겠어요?
중앙선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그죠? 예. 법규는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운전자들의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유턴을 하는 자리가 아닌데 유턴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차도 안 다니고 한적한 길이고 유턴 하려면 저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뭐 차도 없고 뭐 이제 그냥 휙 한번 돌아서 유턴 해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 운전자라면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인자매가 운전을 하다가 유턴하는 자리가 아닌데 유턴을 했어요. 그 유턴을 딱 하니까 거기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거기서 불법 유턴을 많이 했는갑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유턴을, 불법 유턴을 딱 했는데 경찰이 딱 잡으니까 이 자매가 너무 놀라가지고, 경찰이 딱 잡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하면서 이제 깜짝 놀래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나온 말이 그 말이었어요. 경찰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왜? 경찰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못 모르고 유턴을 딱 해서 딱 잡으니까 막 너무 놀래하는 표정도 웃었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하니까 이제 경찰이 막 웃더니 막 앞으로 조심하세요 하고 보내주더래요.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십시오. 그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운전자가 그렇게 불법 유턴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통경찰관이 불법 유턴한 걸 보고 잡고 그렇게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독일 사람들에게 중앙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선으로 꺼져 있습니다. 마치 거기다가 콘크리트로 담벼락을 쳐놓은 것처럼 없는데 그냥 도로에 황색 실선만 이렇게 꺼져 있어도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왜? 수십 년 동안 불법으로 그 중앙선을 넘어간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자기가 차를 타고 갈 때 자기 뭐 부모님이든 누구든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도 운전을 배워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 안 오고 경찰 없으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믿어서 잘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고 이 길 안 가면 내가 망한다, 이런 정확한 선이 있어서 내 생각이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와도 절대로 이거 믿어서는 안 돼, 내가 이거 따라가 망해하고 이 선을 분명하게 갖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란 말입니다. 예, 내가 말씀의 판단을 따라가고 교회 인도를 받지요.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내 생각 따라갈 때도 있고 내 판단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선이 넘어다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하고 있다고요? 선을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갈 때도 있고 내 판단 따라갈 때도 있고 말씀의 판단 따라갈 때도 있고,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의 삶,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만 살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고, 에스더가 이끌림을 받을 때 그가 왕후의 위치 가운데까지 갈 수 있었고, 다윗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이 다윗의 삶이 가장 복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다면, 아,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간 결과구나, 내가 여기서 돌이키고 내가 이제는 말씀의 판단만 따라가보자,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만 받아보자, 내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따라가지 말고, 내 판단에 아무리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판단에 한번 이끌림을 받아보자. 여러분 이렇게 정확한 선을 가지고 말씀의 판단에 이끌림을 받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삶의 나그네 삶이 다시금 주어질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삶이고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